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 번역으로 봅니다. 14절부터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으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경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이렇게 내려온 유대인 성도들하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그런 이방인 그런 성도들과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정부의 박해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AD 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그 4대 황제인 클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참모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핍박을 뭐 엄청나게 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그러한 칙령을 내려서 모두 이제 또다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방 종교와 문화 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삶에 참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그 그리스도 교회의 그 윤리와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그 제사로 드리는 그것과 또 영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합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낙심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고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그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게 이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죠. 예. 이웃도 사랑하지만은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것이잖아요. 공감. 그 우는 사람이 왜 울겠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에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같이 울어준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그 공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면은 내 마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모범을 보여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BC 4세기경부터 그리스 그 철학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은 교만을 하나의 덕으로 봤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신의 탁월함을 높이 평가한대요.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비천한 정신의 소유자로 낙인이 찍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의 그 모든 학식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겸손이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고 사회생활에서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또 주인과 종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상전이나 종이나 함께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모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어요. 이처럼 주인과 종이 나란히 앉을 수 있고 귀족과 천민이 하나라는 인간 평등 사상을 전하셨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귀족이나 정복자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혁신적인 그러한 진리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은 겸손의 뿌리에서 사랑의 꽃이 핍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그 모욕과 그 비참함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 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한 나무의 뿌리는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겸손의 뿌리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고 뿌리가 말라지게 되면은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도 행복도 성공도 모든 것이 겸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와 뿌리는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겸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죠. 그 이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그러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작은 죄, 큰 죄 할 거 없이 우리가 알게도 짓고 모르게도 짓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편안하지요. 큰 죄를 짓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몇 마리의 수탉이 예쁜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탉들이 아주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크고 힘센 한 마리 수탉이 모든 수탉들을 다 이제 누르고서 이제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탉들을 이제 다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울타리 위에 탁 하니 올라 앉아갖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나보다 힘센놈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하가지고 큰 소리를 빵 쳤어요. 아, 그랬더니 갑자기 독수리가 휙 하고 날라와갖고서는 그 수탉을 채워갔어요. 큰 소리 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이나 권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해를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그 렉스 탈리온스라고 합니다. 그 이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그러한 것인데, 이 동해 보복법은 같은 그어 이제 해를 당했을 때에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위해서 생겨난 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판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것이 그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그 상처를 입혔으면 눈에 상처 입히는 것으로 그거 이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보복을 당했으니까 나는 두 배로 보복을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이 보복법이다. 동해 보복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내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속옷 달린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죠. 속옷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려는 거예요.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입는 이러한 이제 이 바지 같은 거, 뭐 치마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맨 안에 있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그 옷 입은 위에 걸치는 그 옷을 말해요. 이 중동 지방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겉옷이 꼭 필요했어요. 그런 외투 같은 망토 같은 그런 거 말이에요. 그걸 걸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게 값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그러한 겉옷은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정말 파격적인 그러한 보호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보복하다 보면은 보복은 보복을 낳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은 점점 폭력과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한 사회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내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금 억울하고 괴로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속옷까지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모든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지금은 악한 사람이지만은 그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같은 비를 주시고 같은 해를 받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보복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캔서스주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웃 농부로부터 아주 심한 그 모욕을 당하고서 그 모욕도 억울하게 받은 그러한 모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주 해로운 이 독초를 갖다가 독초 그 잡초를 가져다가 밤에 몰래 그 농부의 농장에 뿌렸던 것이에요. 그 잡초가 이제 얼마 지나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 잡초는 뭐잘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쫙 퍼져가지고 그 농장을 갖다가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마음이 흡족했죠. 아, 이제 내가 원수를 갚았다, 보복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몇년 후에, 아, 이 청년은 그 농부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 아버지는 이제 장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 그 딸과 사위된 사람을 결혼을 축하하면서 이 청년이 잡초를 뿌렸던 그 농장을 결혼 선물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그 부부가 그 잡초를 다 뽑아내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 황금기 젊은 시절을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을 도와주면 자신에게 유익이 오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면 그 해가 자신에게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흑인 민권 운동가 있죠? 누구입니까? 그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잖아요. 이 마틴 루터 킹이 몽고메리시의 한 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하실 때 일입니다. 그 도시에 버스 승차 차별 대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별 대우가 없어질 때까지 흑인들이 모두 그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철폐 운동을 벌였는데 거기에 킹 목사가 지도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한 백인이 킹 목사 집에 폭탄을 던져서 그 집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흥분한 그 군중들이 막 그냥 뭐 흉기들을 들고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어요. 경찰도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이 이제 모여들었고 또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건드리면은 뭐 폭발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킹 목사가 이런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흉기를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폭력을 사용하면 더큰 폭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는 보복적인 폭력을 비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칼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신앙으로 싸웁시다. 이 말이 끝나자 분노했던 군중들은 킹 목사의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모두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밤새워서 기도하셨죠. 이제 날이 새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서 동이 틀 무렵에 유다라는 제자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제 팔려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이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말씀해서 12군단을 그 천사들 12군단 이상을 보내서 이걸 물리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면서 순순히 이제 몸을 내어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순히 응하셨던 것이에요. 칼을 쏘는 사람은 칼로 망하고 결국 총을 쏘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총이 나쁜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권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총을 쓰면은 결국은 총으로 망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먹을 쓰는 사람은 역시 주먹으로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평화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화평이죠. 우리가 개인 간에도 그렇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한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죄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죄를 없게 하시고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디에 가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학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여기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먼저 내 가정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평화가 없게 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도구보다 전쟁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은 아직도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들이 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그 처참한 그러한 순교를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그러한 복받은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이제는 그러한 어떤 핍박보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환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모든 것이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또 모든 과학 문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 모든 문명이 우리에게는 환란으로 닥쳐온 것이에요. 여기에 다 빠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모두 다 이 교회에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 문명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후에 과연 한국 이 교회가 존재할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만큼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는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좁은 길을 버리고 큰 길로 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빌립보서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3장이 아니고 4장이에요. 4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한번 이 말씀을 고요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너가 지금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그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안이 없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고 겸손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에 대한 그 공감을 하면서 선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하기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고 또 앞으로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희들이 먼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